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23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에 북한군 병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면서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을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을 미국 정부가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파라 다클랄라 나토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특정 회원국을 명시하지 않은 채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북한군이 배치됐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동맹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한국 정부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곧 이 문제를 추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태용 한국 국가정보원장은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이 현재까지 3천여 명에 달하고 오는 12월까지 만여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되는 북한군의 총 병력 수가 두 개 여단급 12,000명 규모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3일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에서 전투 종료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방문을 마무리한 블링컨 장관은 벤구리온 공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항공기 탑승 직전 취재진 간담회를 열어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성공을 지속하는 전략적 성공으로 전환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 성공이란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 제거 작전의 성공을 비롯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거둔 성과들을 의미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군사 능력 대부분을 파괴해 가자에서 목표를 거의 다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환해야 할 오래 지속되는 전략적 성공이란 이스라엘 하마스 전투의 종료와 가자지구 전후 플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가자지구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두 개 있다면서 하나는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을 끝내고 뒤따를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가자지구의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를 거론하며 이들을 지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지난 13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이스라엘 국방부와 전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30일 이내 가자의 인도적 상황이 확실히 개선되도록 하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기를 비롯한 군사 지원을 대폭 삭감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인 22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했습니다. 이 회동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들을 전달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블링컨 네타냐후 회동 직후 성명을 내고 전후 가자지구 통치 체제 문제 등이 의제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총리실 측은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한 것이 인질들의 귀환과 전쟁 목표 달성, 전후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네타냐후 총리가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이란이라는 악의 축과 테러에 맞서 싸우는 것을 지원해준 미국에 감사하다고 네타냐후 총리가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튀르키예 주요 방위산 업체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다수 일어났다고 현지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알리 예를리카야 튀르키예 내무장관은 23일 소셜미디어 X의 트위터를 통해 수도 앙카라 인근 카흐라만 카잔에 있는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 본사 건물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지 방송 NTV는 이날 오후 4시께 폭발이 일어난 뒤 총성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베르 튀르크 방송은 이번 폭발이 자산폭탄 테러범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만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러시아 카잔에서 개막한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 회담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로 부르면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목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모든 국가의 지원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 파병설을 부인하며 한국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병했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최고기온 9도에서 20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모든 국가의 지원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국무부는 여전히 자체 평가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베단트 파테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한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는 어떤 국가든 영토 보전과 주권을 계속 방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테 수석부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논평 요청에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스스로 밝히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 would defer to the Republic of Korea to speak to its own issues regarding its security assistance to Ukraine.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된 이래 미국은 50개 이상의 국가를 결집해 우크라이나 방어를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동맹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과 아시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방어 지원을 위한 주권적 선택을 하는 것을 볼 때 러시아의 위험한 행동은 우크라이나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안보의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2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한국이 주권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군 파병설 확인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테 수석 부대변인은 새롭게 제공할 정보가 없다며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싸우기 위해 군인을 파견했다는 보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ew to offer on that, Leon. We are continuing to look into the reports that the DPRK has sent soldiers to fight alongside Russia.
그러면서 만약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전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물론 우리는 이러한 극적인 움직임의 의미에 대해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며 오늘 미국의 공식적인 평가나 확인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군 파병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밝힌 한국이나 파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영국 등과 정보 공유에 문제가 있거나 이견이 있을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신뢰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과 긴밀하고 중요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미국을 대표해서 말할 때에는 관련 심의 절차를 마친 뒤 가장 최신의 정확한 평가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자체적인 절차가 있으며 특정 정책 영역과 관련해 어떤 것을 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전에 자체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이러한 국적인 움직임의 의미에 대해 동맹 파트너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추가 대북 제재를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들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엄청나게 위험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은 동맹, 파트너와 계속 협력하는 것이며 한국도 분명히 그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At the center of this, if these developments are true, they would certainly be incredibly dangerous, and that is why at the core of this is continuing to consult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다만 우리가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조치에 대해 미리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정보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크 터너 의원이 백악관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한 데 대한 정부 브리핑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국무부가 의회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의회 서신에 대해서는 물론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말할 수 있는 것은 하원, 상원 모두와 중요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적절히 협의하고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크 터너 의원은 18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한 데 대한 정부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병력 이동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극단적인 격화이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는 18일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한국 국정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22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국과 영국 정부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지원의 반대급부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한국과 영국은 20일 북한의 지속되는 불법 무기 이전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한 소위 러시아에 대한 병력 배치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날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이 한국 방문을 계기로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회담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 이러한 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장기화하고 한국과 영국을 포함한 국제 안보를 위협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가 북한의 물질과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포함해 북한의 무기 및 병력 제공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 비확산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21일 서울에서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자 및 국제협력을 위해 국제정세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조 장관이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정치, 군사, 경제협력의 전방위적 확대가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북한의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에 라미 장관은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두 장관은 북한의 대러 불법 무기 이전과 병력 파병이 유럽과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대가를 면밀히 주시하며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라미 장관은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 등 한국 정부의 자유, 평화, 통일 노력에 대한 영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8일부터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이 기간 북한 청진과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했고 조만간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한국 정보기관의 발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며칠 내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파악한 것을 설명하고 파트너들과 논의 중인 협의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OA는 18일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한국 국정원 발표에 대해 입장을 문의했지만 22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22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병력 파병 주장은 근거 없는 루머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병력을 파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대한 긴장 고조 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돼 여러 대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니얼 프리드 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군의 파병 자체가 국제정세를 바꾼다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t does mean that Russia is expanding the war by bringing in its allies to fight.
프리드 전 대사는 북한군 파병 현실화는 러시아가 동맹을 끌어들여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향후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우방국들이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전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유럽 국가들의 참전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진영 간 대결 양상으로 전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 파병서를 부인하며 한국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각국의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22일 열린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윤석미 한국군축회의 대표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북한과 러시아를 동시에 규탄했습니다.
Meanwhile, It is deplorable that Russia and the DPRK continue their unlawful military cooperation.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군수품의 불법 이전 외에도 이달 초부터 약 1,500명의 특수부대원을 러시아 해군 함정을 통해 러시아 극동 지역에 배치했다면서 병사들에겐 러시아의 군복이 제공되고 신분 위장을 위해 북한 주민과 비슷한 외형을 가진 시베리아 소수민족 야쿠티아와 브라티아 공화국 주민의 위조 신분증이 발급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은 잠재적 핵 확산자들에게 위험한 메시지를 보낼 뿐 아니라 유엔 체계 전반의 무결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윤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발언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를 언급하며 관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측 대표가 북러 군사협력을 부인한 적은 있지만 파병 주장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병력 파병 주장은 근거 없는 루머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장기화하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무기와 재정 지원을 받아 정권을 유지하려는 우크라이나가 고안한 또 다른 비방 캠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allegation on the DPRK's deployment of troops to Ukraine war is a groundless rumor. That does not deserve even the slightest.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비방과 내정 간섭을 자제하고 전쟁을 확장하고 무고한 민간인들의 유혈 사태를 조장하는 전쟁 물자 제공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을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빼앗긴 군사 식민지로 지칭하면서 한국은 전략적 지위를 가진 북한의 상대가 아니며 핵무기 보유국에게 강연을 할 입장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핵 보유는 자위권 차원이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발언에 윤석미 대표는 반박권을 요청해 대응했고 여기에 북한 대표가 또다시 반박 발언을 하면서 양측은 설전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윤 대표는 북한군 파병은 간단히 말해 불법이고 불안정한 일이라면서 북한이 연루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는 것은 불법성과 불안정성에 동의하고 실제로 그러한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Simply put, it is illegal and it is destabilizing. The fact that the DPRK strongly denied its complicity shows that it concurs.
또한 북한은 대규모 전투병을 파견함으로써 호전적이고 적극적인 전쟁 참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 각 동맹 파트너와 긴밀한 공조 아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이 중대한 사태에 대처하고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표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을 비난한 데 대해서도 한미동맹은 1950년 북한의 무력 침략으로 촉발된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라며 한미동맹은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북한 대표는 미국과 공조한 한국의 무모하고 광란적인 군사적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도 미국과 한국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하기 위해 일으켰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날 회의는 핵무기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외에도 리투아니아와 슬로베니아가 북한의 핵개발과 더불어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리티스 파울라우스카스 유엔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는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과 전략 협정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has signed a strategic pact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iolating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DPRK has announced the goal to increase.
이어 북한은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종결된 문제라는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니카 아우픽 유엔 주재 슬로베니아 대표부 참사관도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닫힌 문제라고 규정한 러시아의 선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달 26일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북한 비핵화 개념은 종결된 문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을 반박하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혔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다음 주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실제 파병 여부는 그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20일 한국 정부 당국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발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사실 확인 작업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asked the president and he said I will absolutely do that to send exper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brief the North Atlantic Council that will now happen.
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전날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북대서양 이사회에 브리핑을 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 대표단의 방문은 다음 주 초가 될 것이라며 그 후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을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이러한 확인 결과 북한이 실제로 러시아를 돕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중대한 긴장 고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If that would be the case, if they would be sending troops to Ukraine, that would mark a significant escalation. That would really be important.
아울러 다음 주 초에 한국으로부터 최신 정보를 제공받는 것 외에 현재로서는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도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과 리터 사무총장 간 전화통화 사실을 전하고 리터 사무총장이 보다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나토의 대표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고 한국, 우크라이나, 나토 간 안보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8일부터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이 기간 북한 청진과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했고 조만간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공식 확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우려 사안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21일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함께 싸우도록 파병하는 것은 심각한 긴장 고조를 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18일에도 나토 국방장관 이틀째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과 북한군 파병에 대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공식 입장이지만 이것은 당연히 바뀔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는 18일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한국 국정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22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20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병력 파병 주장은 근거 없는 루머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하원들이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병했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한국 정보기관 발표와 관련해 공화당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미국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21일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있다는 보도들은 북한, 러시아, 이란을 포함한 미국의 적들 간의 부정한 동맹의 사악한 본질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타깝게도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허약함은 이러한 권위주의 정권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 자유세계에 대한 대결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이 유화책이 아니라 힘을 보여줄 때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할 가능성을 포함한 추가 침략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하원 의원은 22일 VOA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병했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적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행동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해야 한다며 북한이 모든 군대를 즉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이미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북한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면서 새로운 차원이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내 동맹과 파트너 그리고 더 넓은 국제질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북한은 공격적인 행동이 북한 정권을 더욱 고립시키고 글로벌 안정을 약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군 파병설 확인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단트 파테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싸우기 위해 군인을 파견했다는 보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전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던 중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같은 기간 북한 청진,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22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병력 파병 주장은 근거 없는 루머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명확한 진위 확인 없이 서로 상충하는 정보들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전투를 파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영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의 유럽 담당 국무상도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병력 파견 보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20일 북한에서 러시아로 수백 명의 전투 병력이 이동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It is now highly likely that the transfer of hundreds of combat troops from North Korea to Russia.
힐리 국방장관은 이날 영국 하원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 군인들이 유럽 땅에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것은 필사적인 만큼이나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미 다수의 유엔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러시아에 상당량의 군수품과 무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화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힐리 장관은 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주요 7개국 G7이 맞서야 하는 침략 동맹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 18일 독일 베를린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힐리 국방장관은 이 같은 위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동부전선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면서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승리 계획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espite this dangerous development, Ukraine remains determined to fight on their front line in the east.
그러면서 영국은 우크라이나 국민 및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8일부터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이 기간 북한 청진과 함흥, 무스탄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했고 조만간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한국 정보기관의 발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며칠 내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파악한 것을 설명하고 파트너들과 논의 중인 협의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도우티 영국 외무부 유럽 북미 담당 국무상도 이날 하원에 출석해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도우티 국무상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무기 이전과 이른바 러시아에 대한 병력 파병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점을 데이비드 람이 영국 외무장관이 분명히 해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장기화하고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영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는 18일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한국 국정원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22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탈북민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파트너십인 외교연구소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증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무부가 21일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북한인 생존자를 위한 참여와 교육 및 권한 부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국무부는 교육기관과 시민사회, 민간 부문과 협력해 탈북민들의 새로운 삶 구축 지원을 위한 자원과 모범 사례를 공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육 및 영어 연수 지원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이해 관계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 자원 허브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워싱턴 DC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일본의 야마다 시게오 주미대사가 참여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3자 회의가 열린 사실을 상기하고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생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탈북민을 위한 자원 공유 네트워크인 미래를 위한 친구들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국무부는 미래를 위한 친구들이 탈북민들의 존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반의 이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기반단체와 학생 자원봉사자, 교육기관 및 각 도시의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아울러 2013년 외교정책 도전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출범시킨 공공민간 프로젝트인 외교연구소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 증진 및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한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프로젝트가 2025년 봄학기 동안 외교연구소에 참여하는 60여 개 미국 대학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외교연구소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국무부의 관련 프로젝트를 탐구하고 전문 분야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리투 사무총장은 22일 BOA와의 통화에서 탈북민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국무부의 신규 프로그램 발표는 맞춤형 접근 방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dealing with the re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former North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스칼리투 사무총장은 미국의 탈북민이 정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타국의 난민 규모보다 훨씬 적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힘든데 이번에 국무부가 발표한 프로젝트는 탈북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위해 설계된 만큼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교연구실 관련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캠퍼스에서 홍보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미국 젊은 세대들이 이를 접할 수 있게 한 국무부의 결정은 고무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올해 초 북한 석탄을 실은 중국 선박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우호국으로 알려진 캄보디아가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압류한 선박만 세 척입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올해 초 중국 선박과 이 선박이 싣고 온 북한산 석탄을 압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BOA가 확인한 캄보디아 법무부의 문건에 따르면 캄보디아 해양경찰은 올해 2월 중국 선적의 항진룽호와 이 선박에 실린 12,000톤 분량의 북한산 석탄을 적발했습니다. 이어 선박과 석탄에 대한 압류를 요청해 2월 24일 캄보디아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았고 이후 캄보디아 금융정보국을 거쳐 선박과 석탄이 모두 동결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압류 조치가 2020년 캄보디아 정부가 채택한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관한 법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명시했습니다. BOA는 캄보디아 정부의 이 선박과 석탄의 처리 여부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결의 2270호는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출발한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이 모든 규정을 이행한 것입니다. BOA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항진룬호는 지난 2월 초 중국의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잠깐 위치 신호를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이를 전후한 항적이 공개되지 않아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닝보 저우산 해역에서 북한산 석탄을 넘겨받아 이를 운송하던 중 캄보디아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닝보 저우산 해역은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 석탄의 석탄 환적지로 지목한 곳 중 하나입니다. 앞서 BOA는 캄보디아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또 다른 법원 문건을 토대로 캄보디아가 지난 5월 26일 북한을 방문한 팔라우 선적의 CC9호와 이 선박에 실린 북한산 석탄 4,800톤을 동결 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C9호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북한 해역에 머물며 위치 신호를 껐다 켜는 등의 수상한 항적을 보였는데 결국 캄보디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자선을 압류당한 것입니다. 또 캄보디아는 지난 2020년엔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이 북한에 불법 유류를 건네는 데 이용한 유조선 커리저스 호를 억류해 미국에 인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선박을 억류한 것은 이번 황진눈호 사례를 더해 총 3번에 이릅니다. 캄보디아는 북한의 오랜 우호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캄보디아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식당이 폐쇄됐으며 건설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여기에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을 최소 3척이나 억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 제재 이행에 대한 캄보디아의 인식이 북한의 다른 우호국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 관리는 지난 17일 캄보디아 정부의 CC9호에 대한 억류 조치와 관련한 BOE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캄보디아의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캄보디아로부터 이 선박을 넘겨받을 것인지에 대해선 선박 처리와 관련된 다음 단계는 캄보디아 정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 산석탄이 여전히 거래된다는 것도 이번 조치를 통해 또다시 확인된 점입니다. BOE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때 뜸했던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가 지난해부터 다시 분주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들 항구에서 석탄을 선적한 선박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지는 파악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사례를 통해 북한산 석탄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일부 확인된 것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캄보디아 정부의 CC9호의 압류 소식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다며 첫째로 북한이 여전히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며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eizure raises some interesting points. And number one, it's clear that North Korea is still illicitly exporting its.
이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을 돕는 조력자들이 있다는 점과 제재를 회피하려는 이들에 대한 압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누적 북한의 대중가발 등 인조모발 수출액이 1억 4천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북한산 가발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노시창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증가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해관청서의 9월 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2억 254만 달러로 전달 1억 7,713만 달러 대비 14%가량이 늘어났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810만 달러로 전달 대비 137만 달러는 줄었습니다. 대중 수입액은 1억 7,450만 달러로 전달 대비 2,680만 달러 늘었습니다. 북중 교역액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늘어난 건데요.
네.
북중 교역액은 지난 4월 1억 9,399만 4천 달러를 기록한 뒤에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연속 줄어들었다가 지난 8월 증가세로 돌아섰고 9월까지 두 달 연속 늘어났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월별 교역액이나 3분기 누적 교역액이 모두 줄었는데요. 지난해 9월 북중 교역액은 1억 1,653만 달러로 올해보다 1,400만 달러가량 많았습니다. 3분기 누적 교역액은 지난해 16억 3,190만 달러였는데 올해는 14억 9,170만 달러로 약 1억 4천만 달러가 줄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중 가발 수출액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9월 북한의 최대 대중 수출품은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 모발 제품이었는데요. 1,110만 달러치의 인조 모발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2위인 철강 생산에 쓰이는 페로실리콘의 대중 수출액이 371만 달러에 비하면 3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누적 북한의 대중 인조 모발 제품 수출액은 1억 4,112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 2위 제품 텅스텐 광석 2,100만 달러의 5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북한의 대중 가발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대중 가발 제품 수출액은 지난해 3분기 누적 1억 2,3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올해는 그보다 1,800만 달러가 더 늘었습니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9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해서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자 2018년부터 비제재 품목인 가발과 속눈썹을 포함한 인조 모발 제품 등을 중국에 수출해 왔는데요. 중국에서 사람의 머리카락과 양모 등 재료를 수입해서 가발 등을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중국에 되파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북한산 가발이 강제 노동 등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북한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서 가발이 생산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한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오는 11월 유엔의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앞두고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강제 북송돼 교화소와 수용소에 수감된 여성 수감자들이 가발과 인조 속눈썹 등을 생산하도록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중국산 가발의 최대 수입국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요?
네, 중국의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 최대 수출국은 의외로 생각될 수 있지만 미국인데요.
네.
중국은 3분기 누적으로 미국에 16억 4,510만 달러어치의 인조 모발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2위인 나이지리아의 수출한 액수가 2억 6,730만 달러에 비하면 무려 6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북한산 가발이 중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미국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예, 예.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으로 활동했던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앞서 비어에 법적으로 북한 노동력으로 만든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등 열악한 작업장에서 가발과 인조 속눈썹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을 네. 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산 가발과 속눈썹은 세관에서 감시 목록에 추가해 공급망을 역추적하는 검사를 강화해서 북한산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북한 노동력이나 자재가 사용된 증거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서 해당 제품을 압수하고 제조업체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은 강제노동을 통해서 생산된 이 북한산 제품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미국은 2017년에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 정권이 강제노동을 통해서 외화 수입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에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산 가발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 자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생산 과정에서 북한의 강제 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요. 미국의 모든 입국 항에서 압류 몰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소재 엘프 코스메틱스사가 2012년부터 약 5년간 중국 소재 2개 납품 업체로부터 수입한 인조 속눈썹에 북한산 재료가 포함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9년 엘프사에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3분기 북중 교역 관련 소식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은 10월 27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490, 11510, 11570kHz, 밤 12시부터 자정까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중파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에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최고 기온 9도에서 20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평양 9, 5도에서 18도, 안주 4도에서 18도입니다. 남포 6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신의주 5도에서 18도, 수풍 3도에서 18도, 강계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1도에서 17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맑습니다. 해주는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고 기온은 용연과 함께 7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개성 5도에서 20도, 사리원 오후에 구름 많겠고 5도에서 19도입니다. 신계 13도에서 19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기온 6도에서 20도입니다. 장진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영하 3도에서 영상 13도입니다. 해산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영하 1도에서 14도, 원산 평강 8도에서 20도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청진과 선봉 4도에서 16도, 삼지연 영하 5도에서 9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0.5에서 2m, 오후에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오전에 1.5에서 3m, 오후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는 0.5에서 1m, 오후에는 0.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B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B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 단파 5,875, 9,365, 7,465kHz로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23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러시아에 북한군 병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면서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을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미국 정부가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파라 다클랄라 나토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특정 회원국을 명시하지 않은 채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북한군이 배치됐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동맹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한국 정부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곧 이 문제를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태용 한국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이 3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오는 12월까지 만여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되는 북한군의 총 병력 수가 2개 여단급 12,000명 규모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3일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에서 전투 종료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방문을 마무리할 블링컨 장관은 벤구리언 공항에서 사우디아라비아행 항공기 탑승 직전 취재진 간담회를 열어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성공을 지속하는 전략적 성공으로 전환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 성공이란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누아르 제거 작전 성공을 비롯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거둔 성과들을 의미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군사 능력 대부분을 파괴해 가자에서 목표를 거의 다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속하는 전략적 성공이란 이스라엘 하마스 전투 종료와 가자지구 전후 플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가자지구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두 개 있다면서 하나는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을 끝내고 뒤따를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가자지구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를 거론하며 이들을 지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지난 13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이스라엘 국방부와 전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30일 이내 가자의 인도적 상황이 확실히 개선되도록 하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기 등 군사 지원을 대폭 삭감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인 22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했습니다. 회동에서도 벤구리온 공항 간담회와 비슷한 메시지들을 전달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블링컨 네타냐후 회동 직후 성명을 내고 전후 가자지구 통치체제 문제 등이 의제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총리실 측은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마르를 제거한 것이 인질들의 귀환과 전쟁 목표 달성, 전후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네타냐후 총리가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악의 축과 테러에 맞서 싸우는 것을 지원해준 미국에 감사하다고 네타냐후 총리가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튀르키예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다수 났다고 현지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알리 예르글리카야 튀르키예 내무장관은 23일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를 통해 수도 앙카라 인근 카흐라만 카잔에 있는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 본사 건물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지 방송 NTV는 이날 오후 4시께 폭발이 일어난 뒤 총성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베르 튀르크 방송은 이번 폭발이 자살폭탄 테러범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아나톨루 통신은 현장에 구조대가 파견됐다고 전했습니다. CNN 튀르크는 두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테러리스트 11명에서 두 명이 침입해 충돌이 벌어졌고 상업용 차량이 폭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만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러시아 카잔에서 개막한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향해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면서 양국이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는 한편 2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국제 현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은 현재 국제정세가 혼란 속에 있다면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한 세기 만에 가장 중요한 변화 속에서 안정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